실패한 의인 강의기록 제38기 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실패한 의인입니다. 이 사람은 실패한 자요, 또한 의인입니다. 승리한 의인도 있고 실패한 의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의인이 되려면 이 실패한 의인을 우리의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실패한 의인은 누구입니까? 아래 성경 말씀을 보기로 합시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은 마음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마음은 날마다 상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를 실패한 의인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롯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롯은 이름난 사람도 아니고 놀라운 사람도 아닙니다. 롯이 이름난 원인은 그의 이름난 숙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숙부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숙부로 인하여 이름이 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롯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로 합시다. 롯의 첫 출발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다시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를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곧 갈대아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아버지도 그를 따라 떠났고 그의 조카 롯도 그를 따라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롯의 첫 출발은 어떤 목사나 믿는 이 집안의 제자로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숙부가 우르는 살기에 좋지 않으니 가나안 땅으로 가자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우르에서 떠나게 하신 것은 갈대아 우르가 부도덕하고 하나님이 정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는 여기에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숙부가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간다 하니 그도 따라간 것입니다. 역사가의 기록을 볼 때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조각하는 가족이었습니다. 대략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그것이 가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우상 숭배하는 가족에서 이끌어내셨음을 말했습니다. 롯은 그의 숙부로부터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벗어나야 하며 여기에서 나날을 지낼 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숙부를 따라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계신 친구분들 중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고 조부나 아버지, 어머니나 아내 혹은 숙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곳에 데려온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롯은 친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숙부를 따라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의 아버지나 형님, 자매나 아내가 먼저 믿고 그 후에 당신이 믿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롯일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가족 중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기꺼이 따르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고 따른다면 좋은 것입니다. 어머니를 따라 믿거나 아버지를 따라 믿는 것은 매우 좋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조부와 숙부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사람 자신은 하나님을 모른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롯은 그의 숙부를 따랐을 뿐 아니라 롯 자신도 의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년 성도라면 롯은 젊은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친척이자 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응당 사이가 좋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으나 후에는 나뉘어졌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졌는가는 아래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롯의 택함. 창세기 13장 5절에서 6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환난을 받기는 쉽지만 함께 안락을 누릴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우르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간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소유가 많아질 때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내게 거할 곳이 있으면 당신에게는 없고 내 양과 소에게 먹을 풀이 있으면 당신의 양과 소에게는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럴 때 당신도 말하지 않고 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은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종들은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7절.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들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에서 우리의 소가 풀을 먹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여기에서 우리의 양이 풀을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동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우르를 떠날 수 있으나 가나안에 와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어 성경에서 세상을 대표한 몇 군데를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갈대아는 세상의 혼잡함을 대표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의 죄악의 즐거움을 대표하며 애굽은 세상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대표합니다. 이 세 지역은 다 세상을 대표하지만 각각 특별히 대표하는 점이 있습니다. 롯이 혼잡한 우르를 떠날 때는 아까워한 것이 없었지만 가나안에 왔을 때에는 무언가 아까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러합니다. 주님을 믿은 후로 영적 명예나 봉사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아까워합니다. 본래는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려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 가운데서 이름을 날리려고 합니다. 본래는 우상의 직업에서 득실을 따지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 가운데서 득실을 따집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는 원인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동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거할 수 없거나 서로 왕래할 수 없거나 주님을 믿는 사람이 당신의 친척보다 못하게 느껴지거나 그리스도인 보기가 두려워지는 것은 당신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당신이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왕래가 좋지 않을 때는 당신이 실패할 때입니다. 모든 잘못이 다 롯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이고 롯은 젊은 청년입니다. 롯의 재산은 숙부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땅히 그의 하인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하인과 다투지 못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긴 자입니다. 그러나 롯은 마땅히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내 양과 소가 굶어 죽더라도 나는 숙부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주님을 믿는 가족은 이 집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롯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내 양과 소가 풀을 먹는 것이 내가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숙부와의 사귐을 잃을지라도 내 양과 소는 잃을 수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도움은 받지 못할지라도 물질은 잃을 수 없고 아브라함은 잃을지라도 양과 소는 한 마리도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숙부가 나에게 선택하라고 했으니 나는 가장 좋은 것을 택해야지 라고 하며 선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금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처음에 주님을 믿을 때는 매우 강했습니다. 숙부가 떠날 때 그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세상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는 주님을 믿는 일을 버릴 수도 있고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통도 상관치 않아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양과 소에게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양과 소만 돌보았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주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하나님은 이 두 길을 여러분 앞에 두셨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상과 가나안 땅을 여러분 앞에 두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롯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오, 한면으로는 낙원 같고 또 한면으로는 애굽 땅과 같은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곧 세상 죄악의 즐거움을 대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 중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세상은 행복과 영광과 쾌락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롯은 요단 온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곳은 낙원 같습니다. 내가 어느 형제에게 범죄할 때 어떤가를 물었더니 그는 천당의 즐거움이 조금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조금 믿을 때에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지만 지금은 죄를 범할 때 조금은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는 그의 보기에 낙원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딘가 천당 같은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또 애굽과 같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소돔과 고모라가 낙원과 같고 또 애굽 땅과도 같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쾌락은 있지만 또 고통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들의 노예가 되었고 애굽 사람의 핍박을 받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심지어 집도 주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집을 구하여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사랑할 때 쾌락과 행복이 좀 있고 세상이 낙원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당신의 양심은 당신으로 하여금 어딘가 조금 즐겁지 않다는 느낌을 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할 때 한면으로는 쾌락을 느끼지만 또 한면으로는 평강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면으로 낙원 같은 즐거움이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애국 같은 압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젊은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세상입니까? 쾌락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당신 스스로 택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이 되어 가나안을 택하겠습니까? 롯이 되어 세상을 택하겠습니까? 롯이 택한 것은 성안이 아니라 성 밖이었습니다. 오, 요단 온들에는 즐거움도 있지만 고통도 있습니다. 당신은 대체 어디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지리적인 위치는 이러합니다. 동쪽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통과한 요브라데 강이고 서쪽은 요단 강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이 두 강 사이에 있습니다.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한 후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오, 동으로 옮기니는 곧 소돔을 향해 간 것입니다. 이것이 곧 타락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택하면 점차 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죄는 하루아침에 범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매일매일 조금씩 범죄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평지를 택하면 양을 돌보기 쉽고 산을 기어오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을 찾기도 쉽고 지내기도 좋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수고하지 않고 안락을 누리려고 한다면 당신의 장막도 점차 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이 세상의 죄악의 쾌락을 좋아한다면 당신의 발걸음은 점차 세상을 향해 걷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첫 걸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당신의 다음 걸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향한 이상 당신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눈이 세상을 주목한 이상 당신을 세상의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선택한 것이 세상이라면 당신을 세상 길로 걷지 않도록 보호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친구들이여, 여기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택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을 양보하고 자신은 여전히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가라고 한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땅에 거했습니다. 롯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그는 자기가 택한 평지 성읍 들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들어가도록 한 가나안에 거합니까? 아니면 롯과 같이 자기가 택한 요단강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2절.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소돔을 택한다면 타락하고 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돔성 밖을 택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소돔과 가까운 곳에 머물렀을 뿐 아직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소돔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만 소돔에 가까이 있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택하는 것은 나쁘지만 세상과 비슷한 것이나 세상과의 경계에 이르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계선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닮지 않고 가나안도 닮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에도 가까이 있고 가나안 땅에도 아직 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대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언젠가 시골에서 어느 병사에게 어떤 군대가 왜 그렇게 쉽게 전투에서 패하는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군복이 회색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색은 검정색과 흰색이 더해진 것입니다.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합니다. 낙원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애굽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것도 버리기 아까워하고 세상 편에 있는 것도 버리기 아까워합니다. 친구여, 오늘 당신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당신은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회색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은 당신에게 12세기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다르다고 말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와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와 똑같군요. 라는 말은 우리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합니다. 이러한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 중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간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낙원을 버리기를 아까워하고 또 애굽도 취하려고 합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예배를 보고 매일 성경을 5분씩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통은 없으면서도 양무리를 버리는 것은 또 아까워합니다. 친구여, 당신은 반드시 이러한 길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 나는 소돔에 들어가지 않았고 배도하지도 않았다. 나는 주 예수를 신뢰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장막은 점차 소돔까지 옮기게 됩니다. 첫 발을 들여놓은 이상 계속 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의 선택이 소돔을 향했다면 소돔성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고 만일 당신이 택한 것이 세상의 쾌락이라면 죄짓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택한 것이 재물이라면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 발은 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해야 합니다. 본래에는 장막이 평지 성읍들에 머물렀지만 점차 옮기게 됩니다. 당신의 발걸음도 이미 옮겨지지 않았는지 소돔에 이미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다음 발자취는 당신이 이미 발걸음을 옮겼음을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을 멀리하고 양과 소를 더 귀하게 여긴다면 당신의 발걸음은 점차 옮기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아직 많은 그리스도인의 장막이 가나안에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죄악을 거절해야 하고 세상의 쾌락도 거절해야 함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소돔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까? 그는 소돔 사람이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소돔 안으로 옮겼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을 멀리할 때 당신의 장막은 점차 소돔을 향해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의 당신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정죄하는 바를 정죄하지도 않은 채 당신의 발걸음은 점차 동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중국 북부 지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느린 것은 두렵지 않지만 중단하는 것이 두렵다. 사탄은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느릿느릿한 것은 사탄에게 쉽게 기회를 줍니다. 시험은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양심을 오늘 조금 거스르고 내일도 조금 거스르고 오늘 성경을 조금 덜 읽고 내일도 조금 덜 읽고 오늘 기도를 몇 분 덜 하고 내일 조금 덜 하고 오늘 간증을 덜 하고 내일 조금 덜 하면 이 몇 번의 오늘 조금, 내일 조금이 당신을 태보하게 합니다. 사탄은 하루아침에 당신더러 예배하지 말고 성경을 읽지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간증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느릿느릿하게 당신을 태보하게 합니다. 사탄은 무척이나 인내를 가지고 당신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경고. 롯의 장막이 소돔으로 점차 옮겨질 때 어떤 위험을 만납니까? 창세기 14장 9절에서 12절. 다섯 왕이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번에는 다섯 왕이 동맹하여 대적했으나 도리어 네 왕에게 패배당했습니다. 롯도 사로잡혔고 그 재물까지 노략당했습니다. 롯은 소돔에 거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우를 당한 것입니다. 전에는 그가 성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가 성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호적이 이미 소돔에 있습니다. 죄를 범한 그만큼 소돔과 가깝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촌락이 성 안보다 못하게 느껴지고 평지에 거하는 것이 성 안에 거하는 것보다 못하게 느껴집니다. 롯이 이렇게 소돔에 거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섯 왕이 네 왕에게 패배당할 때 롯도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돔은 거할 곳이 못 된다는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아주 직선적으로 묻고 또한 알려주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경고일 것입니다. 다섯 왕이 네 왕에게 패배한 것은 소돔이 거할 만한 곳이 못됨을 하나님이 롯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롯의 장막은 점점 소돔으로 옮겨졌고 결국에는 소돔에 적을 두었습니다. 롯은 오늘 조금 옮기고 내일 옮기고 한 차례씩 한 차례씩 성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롯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내가 죽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떤 사람은 아들이 죽고 어떤 사람은 병들었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가 있을 때 이 많은 일 중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지 모릅니다. 만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것은 당신에게 빨리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경고에 대해 감각이 없고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채찍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더 큰 사건이 발생할 것입니다. 실족되지는 않았지만 점차 식어져가는 어느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그에게 계속 이렇게 식어져가서는 좋지 않다고 건면했습니다. 그는 괜찮습니다. 어떤 형제님도 본래 매우 열심히 있었지만 후에 점차 식어졌지요. 그분은 금년에 60세인데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큰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님은 또다시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건면하던 그 형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원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 형제 자매들이여,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죄악의 세상을 향해 걷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병이 있고 집안에 일이 생기고 사업에 실패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내게 임한 것은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마땅히 돌아서야 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끌지 못할 때 그는 채찍으로 당신을 꾸짖고 때리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고난으로 당신을 다루십니다. 만일 주께 속한 당신이 범죄하고 뒤로 물러난다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결코 당신을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롯이 사로잡혔을 때 다행히도 그의 숙부가 그를 구출했습니다. 롯이 맨 처음 거한 곳은 소돔성 밖이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었고 성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어떤 어린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사탕 6개를 주면서 내일까지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사탕을 눈앞에 두고 감히 먹지 못했지만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는 사탕을 하나하나 입가에 갖다 대고 혀로 핥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혀로 사탕을 한 번 두 번 핥자 사탕은 여전히 여섯 알이지만 얼마 후 조금씩 작아지고 얼마가 지나자 하나를 먹고 다섯 알이 남고 두 알을 먹을 때 네 알이 남고 마지막에는 다 먹어버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는 것도 이러합니다. 한 번 양심을 거스리고 또 한 번 거스리고 점점 세상을 향해 쾌락을 찾으러 갑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죄는 한 번 범하고 더 이상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범할 때 다음에 또 한 번 범하도록 재미를 느끼게 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모든 범죄는 다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로는 죄 중에 쾌락을 주고 둘째로는 어떤 재미를 만들어내어 또 한 번 범하게 합니다. 롯은 점차 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처음 범한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소돔성 밖에 왔다면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죄를 범하면 당신이 어느 정도의 죄만을 범하도록 제한할 수 없고 또 계속 범하지 않도록 제한할 능력도 없습니다. 롯의 결말. 창세기 19장 1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때 민간의 일을 심판하는 일은 다 성문 입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성의 장로 되기에 자격 있는 자를 택하여 법관으로 삼고 성문 앞에 앉아 민간의 일을 심판하게 했습니다. 이제 롯은 성문에 앉았으므로 승진한 것입니다. 그는 소돔의 백성이 되었을 뿐 아니라 법관이 되었습니다. 롯의 이 세상에서의 지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갈수록 그러한 길을 더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맨 처음에 소돔에 가까이 있었지만 얼마가 지나자 소돔에 거했고 이제는 소돔의 법관이 되었습니다. 롯이 이렇게 하여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의 아내는 길에서 죽었고 그의 딸들은 음란을 행하고 사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는 자신이 소돔에 적을 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남의 나쁜 행실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함을 잊었습니다.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은 알지만 자신을 위해 흘려야 함을 잊었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의 죄가 심히 큰 것을 보고 도우려고 했지만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없음을 몰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은 넘어졌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하시려 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곧 두 천사가 가서 롯을 구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사람들은 길에 불이 났다고 말하면 믿지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고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석유에 불이 붙어서 사람을 태웠다고 말하면 믿지만 유황불이 사람을 태웠다고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 말씀은 무언가를 암시한 말입니다. 롯은 그의 양과 소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소들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나뉘었고 요단강의 평지를 택했다. 양들아, 너희가 이곳에 있은 지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버려야 한단 말이냐? 또 그의 가구와 귀한 물품과 양무리와 창고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소돔에 오랫동안 머물러 더욱 큰 창고를 만들어서 모든 양식과 재물을 저장하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가? 오늘 그냥 이렇게 떠나야 하는가? 이 좋은 것들을 버린다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창세기 19장 16절에서 17절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말씀은 천사들이 성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에 분부한 말입니다. 오늘 당신은 세상에서 돈도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세상에 대한 미련은 롯과 똑같을지 모릅니다. 어떤 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소유인 15만 원을 날마다 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돈에 미쳤다고 하며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표로 가득 찬 금괴를 지키며 그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노부인에 대해 웃는 것처럼 하늘에서 그러한 사람을 웃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 15만 원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수표가 가득한 금괴도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소돔성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의 한 예표입니다. 만일 당신이 큰 소망이든 작은 소망이든 당신의 모든 소망을 다 이 세상에 세운다면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이 모든 것을 전부 불사를 것이고 멸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도망가려고 해도 때는 이미 늦었고 도망가려 해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 직선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버리기에 아까워하는 것을 그날에는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들림받을 때 하나님은 오직 사람을 들어 올리실 뿐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을 들어올리실 뿐 불을 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남편의 뜻을 잊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기의 물건이 불타는 것만이라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은 곧 그의 마음에서 버리기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았다는 이 말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 말은 사람 속의 느낌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이 땅의 것들도 다 불타서 멸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어 이 땅에 남은 것처럼 이 땅에 남을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너무도 헛된 일을 주목하고 영원한 일을 주목하기를 잊었습니다. 우리는 사교와 자녀 교육과 사업에 매우 바쁩니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일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친구들이여, 특별히 젊은이들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을 택하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영원까지 남아있는 것인가를 주의하기 바랍니다. 영광을 오늘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을 배워 앞길을 잘 가기 바랍니다.